신명기 15번 메시지 율법을 다시 들려줌 8번째 전반적인 규례와 법도들을 다시 들려주는 것에 대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에 관한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자유케 함.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자유케 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이러한 종은 자신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입니다. 종들은 6년의 봉사 후 자유케 됨.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히브리 종이 6년의 봉사 후 자유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행하신 후 그분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도 또한 6일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는 일정 기간 일한 후 안식하는 원칙이 히브리 종들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심하시며 사람을 돌보십니다. 주인은 종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풍성히 공급함.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13절 1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풍성과 충분과 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주인은 자유케 되는 종들에게 풍성히 공급해야 했습니다.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는 종은 송곳으로 귀를 뚫어 영원히 종이 되게 함.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것은 주 예수님의 노예들인 우리에 대한 뛰어난 예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며 그분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므로 영원히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그러한 낙헌제를 드릴 때마다 그분은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송곳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귀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문에 대고 뚫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는 문과 하나가 되고 귀와 문 사이에는 많은 교통이 있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짐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섬기기를 기다리며 문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시관 봉사자들은 주님에 의해 귀를 송곳으로 뚫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귀를 문기둥에 못 박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귀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귀걸이, 곧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요구하는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귀를 송곳으로 뚫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귀에는 구멍이 있었으므로 그분과 그분이 섬기신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종이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가 자유를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런 자유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년째 말에 종은 자유로이 가도 되지만 일단 그가 머물기를 결정하고 그 길을 송곳으로 뚫게 되면 그에게는 떠날 자유가 다시는 없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내 자신에게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미래도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나는 끝났는데 이는 나의 귀가 내 하나님의 문기둥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에 대해 이러한 느낌을 갖고 나는 영원히 주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내 귀는 그분의 문기둥에 못 박혔고 나는 내 자유를 포기했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 것임.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신명기 15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그들이 종을 산 비용과 종 자신을 둘 다 잃는다고 느낄 때 애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인간의 본성을 아는 노인인 모세는 주인들에게 종을 놓아주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종이 그들에게 삭슬 많이 절약해 주었다는 것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아 욕심부리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도망한 종을 돌봄. 23장 15절과 16절에서 모세는 도망한 종을 돌보는 것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 주인으로부터 그에게로 도망온 종을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 것임.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로 종이 도망쳐 온 사람은 그 종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 종이 이스라엘 성읍 중 선택한 대로 이스라엘의 거함.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고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따르면 종은 도망하여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기꺼이 용서하시고 놓아주는 것이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않음. 이스라엘 사람은 형제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무릇 이자를 낼 만한 것에 대해 이자를 내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타국인의 이자를 취하는 것은 가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취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리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 형제뿐만 아니라 또한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포함하는 문제였습니다.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을 전진물로 취하지 않음. 사람의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계를 점집함이니라고 2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로서 혼 생명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진물로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보는데 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계를 전진물로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차용자가 맷돌이나 그 윗짝 외에 전진물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체주는 그것을 전진물로 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전진물 없이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며 돌봄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차용자로부터 전진물을 취하는 것에 관하여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은 차용자로부터 전진물을 취하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체주는 차용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이웃에게 무엇이든 구워줄 때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전진물을 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밖에 서 있고 차용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사항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심에 있어서 세밀하심을 가리킵니다. 체주는 해가 지기 전에 전진물을 돌려줌. 12절과 13절에서는 계속하여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체주가 해지기까지 전진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차용자는 주님, 내 체주가 나에게 외투를 돌려주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입고 잘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외투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체주에게 축복 대신 고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지기 전에 그 외투를 돌려준다면 차용자는 그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체주가 외투를 돌려준 것을 그분 앞에서의 의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에게 주는 품삯에 관하여 24장 14절과 15절에는 가난한 품꾼에게 주는 품삯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든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객들 가운데든지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품꾼이 품삯을 버는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해가 지기 전에 그 품삯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함으로 죄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필요를 기억함에 있어서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필요를 기억해야 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또한 기억해야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궁핍한 자들이 그들에게로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거나 과부의 의복을 전진물로 취하지 말아야 함. 이스라엘 자손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과부의 옷을 전진물로 취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밭에 있는 잊어버렸던 곡식단을 모으러 다시 가지 않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둠. 이스라엘 자손은 밭에서 수확을 거둔 후에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으면 그것을 모으러 다시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곡식단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었으며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밭에 남겨진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수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확을 거둔 자가 잊어버렸던 단을 모으러 돌아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그의 손으로 하는 범사, 즉 그의 모든 사업을 축복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떤 후에 다시 가서 그 가지를 살피지 않음. 이스라엘 자손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떨어낸 후에는 다시 가서 그 가지들을 살피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무에 남아있는 감람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않음. 이스라엘 자손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는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포도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규례를 주신 후 주님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억을 함으로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포도원의 포도들을 남겨둬야 했습니다. 만일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므로 매우 조심해서 뒤에 포도송이 하나 남지 않도록 가차없이 포도를 땄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차없이 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 가차없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가차없는 자의 일에서는 축복을 거두어 드리실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는 별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를 따는 일에 엄하지 않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포도송이를 남겨놓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해 말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소득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에 관한 규례와 법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실제이심을 가리킵니다. 구워주고 수확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궁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요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밀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 우리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궁핍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로 마음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핍한 자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즉각 그들을 위해 한 몫을 떼어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밀한 방식으로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일이나 사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부족함 대신에 끊임없이 여분 위에 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